예,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예, 본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천지 창조에서 시작된 모세 오경의 대미를 장식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광야 40년의 연단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 땅까지 차지한 후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를 노래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모세 오경의 중심 주제를 모든 것을 다 용해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기승전결로 부르면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반석이신 하나님과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배역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계획과 대적에 대한 심판계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고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부패하고 흠이 있고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부패함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패를 스스로 초래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가 이 노래를 알려주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징계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적인 이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잘못하여서 너희가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직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체결했지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언약을 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 노래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는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수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애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깝게 부를 때 여수른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어근은요, 바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음성학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을 반석이란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즉,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죠? 반석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반석과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이 반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반석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수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이 굉장히 비대해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발로 찾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죠. 발로 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주인이 방심한 사이에 이 뒷발을 참을 통해 가지고 주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 알지도 못하는 신들, 새롭게 나타난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우상들은 이상들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들은 이들을 경배하며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낳으셨고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어리석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반응이 19절부터 25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그 하나님께서 입양하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을 나타내자 그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노가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신의 그 고통과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오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숨기게 되자 그 이방의 적군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공간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월의 깊은 곳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과 그 소산에 산들의 모든 터 가운데 이것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써서 가꾼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거주하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쌓아왔잖아요. 죄를 쌓고 쌓고 쌓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위에다가 재앙을 쌓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쌓은 재앙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죠. 그 위에다 뭘 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온갖 종류의 악과 파멸과 병과 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화살까지 쏘시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첫째로 그 백성들이 줄이고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한 질병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광야에 쫓기며 그 광야에서 독사와 야생짐승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칼로 표현된 전쟁으로 모든 장소와 모든 사람, 이 모든 연령층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징계로 인해서 이방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패망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으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낮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대체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입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3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그 소망을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친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결국 백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못남과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강한 욕심과 강한 이 정욕과 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법과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